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필리포 네리 사제 기념일인 오늘은 금호 이동본당 보좌 정형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부터 1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항상 차 조심해라. 할 일 미루지 말고 다 한 후에 놀아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동생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물건 아무 데나 두지 말고 정리정돈 잘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잔소리였고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다 컸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술 조금 마셔라. 살 빼라. 운동 좀 해라. 운전 조심해라. 신자들에게 잘해라. 같은 잔소리라지만 왠지 다릅니다. 어렸을 적 온통 나 중심으로 살던 질풍노도의 시절, 어머니의 잔소리는 억울함과 미움의 오해만을 품게 했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도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만 알던 어렸을 적 질풍노도의 삶은 어느덧 다른 이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어른의 삶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잔소리가 필요한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제 자신을 부끄러이 바라봅니다. 그토록 듣기 싫었던 어머니의 잔소리를 이제는 제대로 듣습니다.
일분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되어 온 신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와 모자관계를 맺어주신 후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수많은 신심단체와 수도회가 생겨났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마리아는 찬란한 광채에 휩싸여서 하늘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앙이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서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공경을 받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신앙인과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범이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 출판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조명의 가치. 후미진 카페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던 그 조명은 해가 져야만 빛을 발했다. 낮이면 모두 그 자리를 피해 창가에서 밖을 구경했으나 해가 지면 빛에 몰려드는 나방처럼 구석진 자리는 금세 사람들로 붐비곤 했다. 사람이나 곤충이나 모두 같았다. 어둠이 넓게 깔린 곳에 등이 켜지면 빛을 향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던 습성. 나방도 사람도 모이는 습성을 가졌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진심이나 정성이나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빛이 없어질 때야 빛을 발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구도 위해주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쉽사리 우스워질 때, 나를 향한 빛이 모두 꺼지고 결국 홀로 남게 될 때야 비로소 빛나곤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거라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해하고 베풀어가는 마음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은 하나도 알지 못한 채 허옇게 뜬 조명에 인생을 걸고 내일이면 소멸할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흐린 눈으로 처연히 희뿌연 안개가 가득한 창밖만 막연히 바라보다 빛을 향해 소멸하는 나방처럼 쓰러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나만의 보물. 오늘은 말글터에서 출판한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함께합니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원사님, 김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산책 진행의 윤영선박으로 신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작곡의 복대신 동정 마리아를 위한 저녁기도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곡이죠. 데우스인 아드도리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는 곡 들으시며 성막산책 시작합니다. 드디어 몬테베르디 작곡의 복대신 동정녀를 위한 저녁기도 중에 있는 곡 데우스인 아듀토리움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이죠. 성호경을 그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음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몬테베르디의 복대신 동정녀를 위한 저녁기도 중에 있는 곡들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시편 126장 준비했습니다. 니시 도미누스라는 제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에 앉는 착좌식을 거행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착좌식에 앞서 레오 14세는 로마 시청이 위치한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을 만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로마는 당신의 도시라며 로마는 도시 곳곳의 고통과 사회적 주변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레오 14세는 로마 시민 모두를 섬기는 무겁지만 설레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는 로마인입니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레오 14세는 착좌식을 마친 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와 안장된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이동해 성모 성화를 경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에 광고된 부동산의 전국 평균 임대료가 3월에 0.8%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도 0.8% 하락하면서 주거용 임대료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의 4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주당 $560로 작년 4월에 비해 3.1% 하락하여 주당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3월에 비해 4월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오타고 4.8%, 베이 오브 플랜티 2.9%, 오클랜드 1.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혹스베이에서는 6.3%, 기스본에서는 4.6%의 큰 폭의 월별 증가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는 웹사이트에 임대 매물로 등록된 부동산 수가 3월에 비해 4월에 2%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드 미 프로퍼티 대변인 케이시 와일드는 현재 공급량은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상태로 임대료 하락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더 많은 옵션과 협상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17일에서 23일 주간에는 옥션 활동이 급증하여 interest.co.nz 모니터링하는 옥션에 416건의 주거용 부동산이 나와 전주 259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판매자들이 부활절과 안작데이의 긴 주말을 피하기 위해 4월에 부동산 리스팅을 보류했다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부동산을 리스팅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경매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에는 거래가 급증하고 다음 주에도 거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옥션에 나온 416건의 부동산 중 155건이 매매가 성사돼 전체 판매율은 3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된 155건의 부동산 중 42%는 정부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전체 판매가와 정부 고시가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매매 비율 모두 최근의 기준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옥션 활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한 주였습니다. 키위세이버의 기여율이 인상되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 발표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본 키위세이버 기여율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 동안 첫 주택 구매 인출을 포함하면 고소득자는 은퇴 시 28% 더 많은 자산을, 저소득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21%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원회 위원장 제이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약 20%는 이번 예산 변경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사항에는 연간 최소 $1,042를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기존 $521.43에서 $260.72로 줄어들고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총 보수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여율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급여 안에서 키위세이버 납입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키위세이버 제공자는 이러한 구조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이트스는 이 제도가 키위세이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감소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라이트스는 기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수 없어 정부 기여금만 받기 위해 최소 금액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만 명이 정부 기여금만 받았고 이 중 12만 5천 명이 자영업자였습니다. 국민당과 액트당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복지제재 조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공동체 노동 의무와 더 엄격한 복지수급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약속된 면담에 참석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의무적 자금 관리를 적용해 주요 복지수당의 절반을 제한된 용도의 카드로 지급하거나 주당 최소 5시간의 공동체 봉사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는 일자리 전환 보조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숙 위험이 커지고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노동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이라며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책임감을 높이고 복지금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개발부 관계자들은 복지 카드로는 임대료 같은 필수 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이 면역세포가 낮을 인식하는 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늦은 밤 야근이나 교대 근무 후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와 사회적 일정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이 현상은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낮 시간대에 더 강한 항균 반응을 보이며 자체적인 빛 반응 생체 시계를 통해 낮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이뮤널러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투명한 어린 제브라 PC를 활용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중구의 박테리아 제거 능력을 영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이 세포들이 박테리아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생체시계 유전자를 제거하자 이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수용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뉴질랜드의 한 법학 교수가 자국 대학들이 하버드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일시 중단됐지만 하버드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버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학생 등록 제한은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알 길레스피 와이카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뉴질랜드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하버드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은 양심과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불편한 주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메시대학교 부총장이자 노동당 장관을 지낸 스티브 마하레이 전 총장도 이에 동의하며 대학은 다양한 사상을 보호하고 특정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하레이 전 총장은 미국 유학을 재고하는 우수한 국제학생들을 뉴질랜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대학들이 국제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8개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교 협의체 유니버시티 뉴질랜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저기압성 기압계가 이동하면서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됩니다. 태즈먼해에서 형성된 이번 기상전선은 남부와 중부 지역에 영향을 주며 비와 바람, 천둥번개 가능성에 대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블러 지역에 오늘 오전 9시까지, 모트에카 북서부 타스만 지역에 정오까지 오렌지급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타라루아 산맥과 타라나키 지역에는 하루 종일 강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웰링턴에 오후 4시까지, 말보로에는 정오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의 데블린 린든 예보관은 이번 기단이 열대 지방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동반하고 있어 최근보다 기온이 다소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 낀 날씨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기쁘게 잘 보내셨죠? 저도 기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둘째 주인데 벌써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봄이 짧아졌죠. 금방 여름이 될까봐 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삶 안에서 잘 마주하시고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즈음에 할 수 있는 여러 야외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책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장과 함께 이 산책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 짧은 생각들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걷죠. 한 걸음 한 걸음 한쪽 발이 떨어지고 그 다음 발이 디디고 그 발이 또 다시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걷습니다. 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다는 것, 이 행위는 이 생명체들 안에서, 생물들 안에서 좀 독특한 그 행위인 것 같아요. 물론 유인원들이 그렇게 두 발로 걷긴 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두 발로 걷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얻게 된 여러 이득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배경 지식이나 말씀드리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걷는 것, 걷는 행위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걷는 것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출발점에서 어떤 정해진 목적지로 향하는 행위라고 이 걷는 것, 산책을 규정할 수 있겠죠. 뭐 등산을 하실 때 원점 회귀라고 해서 뭐 등산로 입구에서 산을 한 바퀴 돌고 등산로 입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걷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출발하는 출발지와 또 도착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행위가 바로 이 걷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이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현대에 우리들은 차를 타고 주로 이동하고 차를 타지 않더라도 이동을 이동수단, 뭐 이동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될 무언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걷는 행위는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걷는 행위 자체는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버려야 할 시간이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놓은 그 걷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컨디션에 잘 맞게 갈까, 어떻게 갈까, 무엇을 타고 갈까, 건강을 위해서 걸을까 말까, 이런 선택으로 효율적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걷는 것으로 존재가 규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위해서 걷든 아니면 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든 이 걷는 것 자체는 하느님께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한 맥락, 한 단계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게 되면서 그 걷게 된 그 걸음 자체를 생각할 만하다는 거죠. 물론 걷는 것이 몸에 건강에 좋아서 걸어야 하고 산책이 뭐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들로 이 걸음을 바라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손을 떼서 머리를 앞을 향하고 두 발로 걷는다는 우리의 본질적이 어쩌면 살면서 가장 많이 해왔을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 걸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 걷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걸음은 목적지를 그 전제한 행동입니다.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존재를 이야기해준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향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어딘가로부터 출발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한중간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어딘가, 목적지에 다다를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라고 이 걸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떠나온 곳과 다다를 곳을 걸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을 전통적으로 순례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체험은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게 됩니다. 긴 호흡으로 걸을 때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또는 뭐 걸어서 가는 도보순례 같은 것이 유행하는 게 뭐 이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목적지를 평상시에 우리들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빨리 그 시간과 공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빨리 목적지에 가 닿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이동 시간이나 이동 수단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걸음 자체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돌아보게 되는 긴 여정의 순례가 우리를 잘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저의 생각은 우리가 걷는다는 이 걸음이라는 행위는 떠나온 곳과 가 닿아야 할 곳을 우리는 그것에 내맡겨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 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새처럼 위와 아래를 날개를 통해 넘나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걸음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두 발로 오직 앞과 뒤만을 갈 수 있겠죠. 직선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아닌데요,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아무리 작다 해도 우리는 밑을 향해 또는 위를 향해 걸을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허공을 디딜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발에 닿는 길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길이 오르막길이면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길은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직선을 걷는 앞과 뒤로만 걷는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 위와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걷는 행위는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앞과 뒤로 움직여 나의 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다는 이 행위는 그만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우리 존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기대서 새처럼 날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 땅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귀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걷는다는 것, 이렇게 출발지에서 출발해 목적지로 향한다는 이 걷는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 걸음 자체, 그 과정 안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없고 우리들은 걸으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만나고 내 발로 디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은 뭐 연기만큼도 안 되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찰나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다는 이 걸음의 의미는 우리 삶의 의미 자체는 이 걸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것, 목적지에 다다라서 그것을 뭐 완성해서 실현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에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거죠. 모든 의미가 결국에 목적지에 다다라서 다 드러날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여정이 찰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본질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걸음이라고 하는 과정의 행동이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것,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출발해 어딘가를 향한다는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존재가 걷는 여정 그 자체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함부로 생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본질이 삶을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뭐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몸을 직접 움직여서 못 걸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걷는 것을 잘 성찰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이미 그 여정을 이해하시고 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몸이 좀 건강하셔서 걸을 수 있으시다면 내가 하는 그 땀과 고생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뭐 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회사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것도 좋지만 산책을 하면서 말 그대로 걷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의 걸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걷는 것도 좋은 행동, 선택 같습니다. 꽃을 보고 새를 바라보고 바람을 안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도 소유할 수 없고 잡아들 수도 없는 내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겠죠. 내가 가닿을 목적지를 그 과정 안에서 또 희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나의 걸음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걸어가는 여정은 이 자체로 의미 있구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나는 나의 발로 디디고서 이 땅을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걷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와 성찰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이 걸음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성찰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시편 23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에 대한, 걸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하고 좀 맞아 보입니다. 시편 23장에서는 그 여정에 동반하고 계시는 우리의 여행, 순례에 동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목자로서 주님을 표상하고 있거든요. 양이나 염소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지 않는 목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의 그 여정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먹을 것을 먹고 또 보호받고 하는 그 여정 자체를 시편 23장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걷는 행위와 관련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성찰할 만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먼저 시편 23장의 간단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 상징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상징이고 또 하나는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따라서 시편 2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4절까지와 그 나머지 부분 5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까지는 그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비유가 큰 주제이겠고 5절 이하부터는 그 주연, 연회를 베푸시는 주인으로서의 주님을 표상해서 그 두 번째 연으로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이름이 첫 부분부터 나오고 끝에도 주님에 대한 이름으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주님을 목자로 주인으로서 비유해서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금 들으셨던 시편 23장의 그 주교회의 성경의 본문만이 아니라 제가 번역한 그 히라버 성경, 70인역 히라버 성경의 본문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원어를 우리가 듣지는 않았지만 이해가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치시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르른 곳에 그는 내가 머물게 하시고 휴식의 물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그는 내 영혼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죽음의 그늘 가운데를 걸을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라고 4절까지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죠. 그럼 2절에 나오는 그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양치신다라고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으로 시인이 얼마나 주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시인을 바라보는 그 보호와 보살핌의 시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치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 한없는 신뢰와 기댐으로 보고 있는 그 시선이 교차됩니다. 시인의 마음과 지향이 모두 드러나는 거겠죠.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표상이 구약 성서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체험할 때 보호와 보살핌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와 보살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단순히 편협한 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느님을 목자로서 바라보며 그분의 보호와 보살핌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랬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당연히 그 맥락 안에 독점적인, 배타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가로치고 너뿐만이 아니냐 다른 사람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간에 독점적이고 다른 사람과는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하고 고유한 무언가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호와 보살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성경 본문 안에서 폭력적인 언어로 또는 무서운 언어로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야훼 하느님과의 관계가 물론 고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조금 폭력적으로 거슬려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표상은 반복적으로 구약 성서 안에 드러나는데 예레미야 예언서 23장 2절부터 4절까지에도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도 양떼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느님이 맺어왔던 독점적이고 고유한 어떤 사랑이라는 관계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그 역사적 체험도 그 맥락에 서 있습니다. 바로 탈출이라고 하는 해방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그 유목민족 배경이 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탈출의 체험, 해방의 체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발 디디고 서 있던 유목민으로서의 경험이 그 문화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장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오는 1절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시인이 주님에게서 얻게 된 보호와 돌봄 때문에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 아쉬울 것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휘를 계약을 통해서 풍요로워졌던, 풍요로워진 그 상황을 표현하면서 썼거든요. 예를 들어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주 너희 하느님은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고 또 너희가 이 큰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안다. 지난 40년 동안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신명기 2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목민적 배경과 함께 탈출기의 해방의 기억이 바로 시편 23장에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푸르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라는 구절을 직역해 보자면 푸른 풀밭 한가운데에 나를 눕게 하시고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눕게 하시고라고 했을 때 눕는다는 행위에 집중해 보면 그만큼 편안함과 일상적이고 안전이 담보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목동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표상으로 대입해 보면 양들이 예민하고 그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 육식동물, 그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습성을 이해하신다면 초원에 눕는 행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서 알아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상 안에서 편안하니 눕게 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푸르른 초원에 풀을 뜯고 있는 양이 너무나 편안해서 누웠다라는 것은 방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전이 담보된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곳에서 눕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푸르른 풀밭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그냥 야생이고 자연인 거잖아요. 자연에서 양이 목자의 보호와 보살핌을 믿고 그만큼 깊은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풀을 뜯다가 눕게 되었다라고 그 편안함과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만큼 배부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잘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이 그만큼 자연스럽고 매끄러웠다. 양들을 굶기지 않았다라는 맥락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자신과 함께 다니는 양들을 굶주리게 했다면 편안하게 누울 수는 없겠죠.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것을 보면은 당장에 달려가서 막 와구와구 먹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고 푸른 풀밭에서 나를 눕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푸른 풀밭에 가서 마구마구 먹는 생존을 위한 행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눕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먹는 것, 뭐 먹이가 부족한 것들은 그것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푸른 풀밭이라도 양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고 서로 그것이 당연히 있고 전제돼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목자의 보호와 돌보심, 이끄심이 풍요롭고 좋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4절에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내가 죽음의 그늘을 걸을지라도 라고 바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푸르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물가가 어둠의 골짜기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잔잔한 물가라고 옮겨진 이 구절에서 잔잔한을 그냥 쉴 수 있는 편안한 물가라고 뭐 다르게 번역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여하튼 이 대조되고 있는 두 장소가 바로 양떼가 목자 덕분에 누리게 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면 표상적으로 어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 불확실함이겠죠. 그 어둠의 뒤편에 뭐가 가려져 있을지 모르니 그 뒤편에서 나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야생 동물을 추정하고 상상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장소, 이 어둠이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적, 지리적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 어둠의 골짜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 지방, 물과 나무가 많은 지방에서는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습성, 그 식생에 의해서 이렇게 계곡이 있고 거기에 바위가 있고 폭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가 좀 떨어지니 그 골짜기 어둠이 드리웠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산이 높고 깊지도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이 깊어서 골짜기, 어둠이 드리워질 정도의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남쪽 지역은 그 식생이 자라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기후와 지리 안에서 남쪽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을 전제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얼마나 잘 양떼를 이끌었냐면 그 양들이 잘 먹고 자랄 수 있는, 스스로를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이끌고, 남쪽에 있는 그런 식생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 사막과 같은 기후로는 양들을 내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보살핌을 또다시 이야기해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욥기 10장 21절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흑같이 깜깜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을 표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어둠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상이 이스라엘 남부의 척박한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전제된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성서 안에서 죽음과 관련하여서 꽤나 많이 자주 등장하였다는 말씀도 그 욥기의 예를 들어, 욥기 10장 21절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23장이 불리는 그 장소, 교회 안에서 소화되는 때와 장소를 좀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의 서두에 그 걷는 것에 대한 짧은 저의 성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점이 있고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 저의 말씀에는, 그리고 과정의 의미가 있고 우리는 내 발로 디딛는 것만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소화되기는 참 어렵고 극복되기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니 받아들여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의 죽음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와 그리고 그와의 이별을 생각하거나 이별을 마주할 때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너무나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갈망하고 그와 고유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랑이란 관계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그 아픔은 사랑이라는 속성에 너무나 반대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별이 편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죽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 이별이 가슴 아프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씨앗으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성찰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갈망이 없었다면 죽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겠죠. 이별이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을 잘 드러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또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놓여있는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적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걸음을 걷는 산책을 하고 걸어가는 과정 중에 존재라는 것은 언젠가 가서 닿을 목적지를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와 지금은 너무나 마음 아프게 이별했지만 언젠가 그 목적지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걸음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보여주는 본질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인간답게 하고 이 과정에 집중해서 기쁘게 살아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3장이 장례미사 때 많이 불리거든요. 화답송으로 그리고 성가로서도 불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욥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거기가 죽고 난 이후에 너무나 좋으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서 예수님 말고는 우리는 그 다음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좋은 곳이라서 아무도 안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하튼 모든 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나이와는 별개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아무도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장의 시인은 그 우리의 갈망이 지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어주셨던 그 보호와 보살핌이 이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잘 맞아떨어지는 희망을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집 고양이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가에 있는 고양이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죽음 이후의 삶을 희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간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만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맥락 안에서, 그 여정 안에서 그 영혼을 갈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비이성적이고 인간답지 못한 무언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거든요. 걷는 것, 그리고 목적지에 가 닿을 그 걸음 자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을 이 노래들이 우리를 희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그 장례 마지막에, 그리고 그때 들렸던 노래가 나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며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공동체, 그리고 나의 뒤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을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 순간을 이 시편 23장이 노래로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사 안에서 잘 드러내준다고 봅니다. 4절에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의지와 희망이 잘 드러납니다. 막대와 지팡이는 바로 목자가 그 야생 짐승들을 물리치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도구이죠. 주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단순히 보호한다고, 보호와 보살핌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약해짐도 이 훈육의 의미로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시편 23장의 이야기를 통해 걷는 산책이 주는 기쁨 그리고 걸으면서 하게 되는 여러 짧은 단상들을 생각들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걸으시면서 걷는 행위 자체로 우리의 본질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불륜에 대한 단죄.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도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까? 바깥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버리십시오. 교우끼리의 송사.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규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의 전국 평균 임대료가 3월에 0.8%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도 0.8% 하락하면서 주거용 임대료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단행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내 수출 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6일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로마 주교좌에 앉는 착좌식을 거행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은 로마 교구의 주교좌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착좌식에 앞서 레오 14세는 로마 시청이 위치한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을 만나 환영을 받았습니다. 구알티에리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로마는 당신의 도시라며 로마는 도시 곳곳의 고통과 사회적 주변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레오 14세는 로마 시민 모두를 섬기는 무겁지만 설레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는 로마입니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레오 14세는 착좌식을 마친 뒤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안장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이동해 성모 성화를 경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에 광고된 부동산의 전국 평균 임대료가 3월에 0.8% 하락한 데 이어 4월에도 0.8% 하락하면서 주거용 임대료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전국 평균 임대료는 주당 $560로 작년 4월에 비해 3.1% 하락하여 주당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3월에 비해 4월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오타고 4.8%, 베이 오브 플랜티 2.9%, 오클랜드 1.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혹스베이에서는 6.3%, 기스본에서는 4.6%의 큰 폭의 월별 증가가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 임대 매물로 등록된 부동산 수가 3월에 비해 4월에 2%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드미 프로퍼티 대변인 케이시 와일드는 현재 공급량은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상태로 임대료 하락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 더 많은 옵션과 협상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 17일에서 23일 주간에는 옥션 활동이 급증하여 interest.co.nz 모니터링하는 옥션에 416건의 주거용 부동산이 나와 전주 259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판매자들이 부활절과 안작데이의 긴 주말을 피하기 위해 4월에 부동산 리스팅을 보류했다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부동산을 리스팅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케팅 캠페인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경매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에는 거래가 급증하고 다음 주에도 거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옥션에 나온 416건의 부동산 중 155건이 매매가 성사돼 전체 판매율은 3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된 155건의 부동산 중 42%는 정부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전체 판매가와 정부 고시가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매매 비율 모두 최근의 기준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옥션 활동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한 주였습니다. 키위세이버의 기여율이 인상되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 발표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본 키위세이버 기여율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생 동안 첫 주택 구매 인출을 포함하면 고소득자는 은퇴 시 28% 더 많은 자산을, 저소득자나 시간제 근로자는 21%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위원회 위원장 제인 라이트스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약 20%는 이번 예산 변경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사항에는 연간 최소 1,042달러를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기존 521달러에서 260달러로 줄어들고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총 보수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기여율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급여 안에서 키위세이버 납입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키위세이버 제공자는 이러한 구조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이트스는 이 제도가 키위세이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감소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라이트스는 기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주 기여금을 받을 수 없어 정부 기여금만 받기 위해 최소 금액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만 명이 정부 기여금만 받았고 이 중 12만 5천 명이 자영업자였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 옆에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 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과 액트당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복지제재 조치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공동체 노동 의무와 더 엄격한 복지 수급 기준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약속된 면담에 참석하지 않는 수급자에게 의무적 자금 관리를 적용해 주요 복지 수당의 절반을 제한된 용도의 카드로 지급하거나 주당 최소 5시간에 공동체 봉사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을 비롯한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는 일자리 전환 보조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숙 위험이 커지고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노동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이라며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책임감을 높이고 복지금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개발부 관계자들은 복지카드로는 임대료 같은 필수 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이 면역세포가 낮을 인식하는 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늦은 밤 야근이나 교대 근무 후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은 과학자들이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생체 시계와 사회적 일정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이 현상은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낮 시간대에 더 강한 항균 반응을 보이며 자체적인 빛 반응 생체 시계를 통해 낮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 이뮤널러지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투명한 어린 제브라 PC를 활용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후중구의 박테리아 제거 능력을 영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이 세포들이 박테리아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생체식의 유전자를 제거하자 이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수용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뉴질랜드의 한 법학 교수가 자국 대학들이 하버드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일시 중단됐지만 하버드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버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학생 등록 제한은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알 길레스피 와이카토 대학교 법학 교수는 뉴질랜드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하버드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은 양심과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불편한 주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메시대학교 부총장이자 노동당 장관을 지낸 스티브 마하레이 전 총장도 이에 동의하며 대학은 다양한 사상을 보호하고 특정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하레이 전 총장은 미국 유학을 재고하는 우수한 국제학생들을 뉴질랜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대학들이 국제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8개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교 협의체 유니버시티 뉴질랜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저기압성 기압계가 이동하면서 오늘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태즈먼해에서 형성된 이번 기상전선은 남부와 중부 지역에 영향을 주며 비와 바람, 천둥번개 가능성에 대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블러 지역에 오늘 오전 9시까지, 모투에카 북서부 타스만 지역에 정오까지 오렌지급 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타라루아 산맥과 타라나키 지역에는 하루 종일 강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웰링턴에 오후 4시까지, 말버러에는 정오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의 데블린 린든 예보관은 이번 기단이 열대지방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동반하고 있어 최근보다 기온이 다소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웰링턴은 정오쯤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따뜻한 북풍의 영향으로 19도까지 오르겠고 더니드는 오전 중 비가 그치며 맑아지고 기온은 18도로 포근할 전망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단행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30개 지역에 드론 300대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규모의 공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 행위는 추가 제재에 충분한 이유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하며 EU 차원의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EU는 푸틴 대통령은 평화에 관심이 없으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공항 운행이 일시 제한됐고 러시아는 드론 12기를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포로 교환 합의가 있었지만 대규모 공습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뒤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EU가 일단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X에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은 EU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협상을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한 지 이틀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설득에 나선 셈입니다. 전화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날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도 독일 매체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서양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관세는 적어도 독일,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협상 타결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며 예측 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협상 방식을 고려할 때 집행위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0% 관세 부과 개시일 전까지 미국을 다시 협상 모드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애초 지난달부터 시행하려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7월 14일까지 90일간 미뤄놓고 그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디지털 규제와 농식품 검역 규제 완화 등 EU법 자체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영국처럼 미국의 기본 관세 10%가 유지되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수출 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로 인한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억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개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종별 감소율은 전기전자 -8.3%, 자동차 부품 -7.9%, 석유화학, 석유제품 -7.2%, 일반기계 -6.4%, 반도체 -3.6%, 철강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박과 의류 바이오 헬스는 미국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각각 10%,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지속 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 6.3%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응답 기업의 81.3%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양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14.7%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고 미국 기업엔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로는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경기 악화, 미국 수출 감소, 환율 변동 리스크 증가, 중국 덤핑 수출에 따른 피해 등이 꼽혔습니다. 실무적인 애로로는 미국 수입 업체와 단가 조정 협상이 과반을 차지했고 미국 통관 절차 정보, 원산지 판정 기준 정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7원 8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9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6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재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아의 게시판입니다. 무료 태비와 워크숍 안내입니다. 간단한 태비화 방법을 소개하는 무료 워크숍에 오셔서 함께 배워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유기물 폐기물을 비료로 전환하는 쉬운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카시통, 벌레농장, 저온 태비통 등 간단한 태비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쓰레기를 비료로 바꾸는 일이니 얼마나 쉬운지 확인해보세요. 5월 27일 내일 화요일 오라티아 세틀러스 홀 569번지 웨스트 코스트 로드 오라티아에서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5월 31일 토요일 레스 웨이스트 워크허스 55번지 러리 로드 워크허스에서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보테니컬 아트 월드와이드 2025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최고의 식물화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물화 예술의 부흥을 알리고 식물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식물화 전시의 일환으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뉴질랜드 전시는 우리의 식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 아래 40점이 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전시회는 전세계 다른 지역의 식물화 작품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감상할 수 있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6월 29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보타니카든 102번지 힐로드 마누레와 오클랜드에서 열립니다.
프리 임플로이먼트 서포트 무료 취업 지원 안내입니다. 취업 상담사와 취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6월 10일 화요일 글렌필드 라이브러리 90번지 멘틀리 에베뉴 글렌필드에서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안내입니다. 청소년 북클럽에 오셔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책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 한 학기 중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546번지 마운트 알버트로드 3킹스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라임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은 음악, 노래, 율동, 스토리를 포함하는 재미있는 무료 놀이의 시간입니다. 도서관 직원이 진행하며 가끔 초대 작가도 진행합니다. 3살에서 5살 어린이에게 이상적입니다. 글렌이든 라이브러리 12에서 32번지 글렌데일 로드 글렌이든에서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양국 언어 리즌타임 어린이 동요 시간 아닙니다.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동요와 스토리타임에서 음악, 이야기, 동요를 함께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글렌필드 라이브러리 90번지 벤틀리 에베뉴 글렌필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닛 FM 플래닛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에서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